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인도네시아 꼼바스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문제는 정상 간 합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것으로 관련 국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정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의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7일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특사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면담하고 10일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찾아 아베 신조 총리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과 6일 전화통화를 갖고 방북 결과를 설명했던 정의용 실장은 10일 다시 볼튼 보좌관과 통화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유엔의 대북 제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의 해상 정찰기 3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파인 호주 국방장관은 7일 성명을 통해 AP3G 오리온 해상 정찰기 2대를 해상 감시 활동을 위해 추가로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조치는 북한과 연계 네트워크 간의 불법 무역과 제재 회피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호주의 강경한 대처의 연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는 올해 초에도 정찰기 한 대를 일본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도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선박들을 감시하기 위해 북아시아 국제수역에 공군 P3K2 해상 초계기 한 대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는 미북, 남북 대화를 환영하지만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안보리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정찰기 3대는 모두 일본 오키나와에 위치한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일자리 20만 1,000개가 추가됐다고 미 연방노동부가 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8월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3.9%로 나왔습니다. 실업률 3.9%는 50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8월 일자리 증가세는 전문, 사업 부문이 주도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지난달 일자리 5만 3,000개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에서는 매달 평균 51만 9,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광산 업종에서는 일자리 6,000개가 추가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10센트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이래 월간 상승폭으로는 가장 큽니다. 미국 내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 1년 동안 약 2.9% 상승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와 이란, 터키 지도자들이 7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3자 정상회담을 열고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깊이 개입한 세 나라 정상들의 이번 회담은 시리아 정부가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서북부 이들리브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3국 정상은 그러나 이달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을 지지하고 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민간인 대학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러나 이들리브 민간인들이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곳에 있는 테러 조직들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시리아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테러 조직을 소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국 정상들이 공격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는지 군사작전이 임박했는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7일 전격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아프간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과 동행한 매티스 장관은 카불에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회동하고 아프간군과 미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관계자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아프간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현재 화해가 더 이상 신기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와 관련해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한 북한인 한 명과 회사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고 법무부는 북한인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고발했습니다.
The criminal complaint unsealed today specifically charges Park Jin-hyuk.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은 밤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와 관련해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특정 분야별 제재를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 진전에 달려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최근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전 세계가 집중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대북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첫 시간표 제시를 환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목표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남북한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논평을 요청하자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엄격히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남북 정상회담과 관계 개선이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국제사회 압박 캠페인을 훼손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또다시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하며 북한 핵 프로그램 종식을 도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관계자는 전날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특정 분야별 제재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 발표와 관련해 동맹국인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적절하냐고 묻자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자신들의 선제적 조치들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는 정의용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이런 협상을 성공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입장이라는 정 실장의 발언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에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향한 노력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에 달려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새로 임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업무가 대북 압박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무부 내 한반도 라인이 보강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비건 특별대표와 역량이 뛰어난 많은 정책 팀원들이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문정인 한국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또 북한이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으로 국제사회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정인 한국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 실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문제점도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완전한 비핵화가 2022년 1월까지 이루어질까.
문특보는 이날 북미 관계와 북핵 전망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우선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따라서 이에 대한 미국과 북한, 한국 간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란 북한이 가져서 해체의 대상이 되는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 탄도미사일, 핵지식을 가진 과학자와 기술자 등 다섯 부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2년 반 안에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그 다음에는 사찰과 검증의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문특보는 북한이 상당한 조치를 취하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북한이 그 선제적 조치라고 해서 정말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 같은 것을 결국 화끈하게 뭐 20개면 20개, 30개면 40개 그걸 해외 반출을 통해서 폐기하거나 국내에서 사실상 미국 또는 유엔의 P5 안보리 상임이사국 국제원자력기구 이렇게 입회화해 그것을 폐기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도 할 거예요.
문 특보는 북한이 큰 덩어리들을 먼저 파격적으로 해체할 때 2년 반이라는 시간 안에 비핵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동결과 신고, 사찰 검증의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2년 반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2년 반 안에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 남북한 당국자들이 만나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결과 신고, 사찰 검증의 순차적인 과정이 아니라 중요 부분의 해체를 동결 다음에 놓고 신고를 그 다음에 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했을 때만 기한 내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지금까지의 교과서적으로 처방된 순서를 따라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특보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받아 국제사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북한이 뭐 세계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정치적으로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북한 자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문 특보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공인할 수 있는 경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MF와 세계은행이 특정 국가와 경제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경제 자료와 통계 자료의 투명성과 진실성이라며 북한이 우선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미국의 정치적 압력을 통해 IMF나 세계은행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IMF나 세계은행의 규정 자체에 부합하려는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특보는 북한이 시장에 부합하는 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재무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한 북한인 한 명과 회사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6일 북한 관련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실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회사 한 곳과 개인 한 명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적인 사이버 안보 상황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며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정권이 사이버 공격과 다른 범죄 그리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 새롭게 추가된 개인은 북한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박진혁입니다. 재무부는 박진혁이 북한 노동당을 대리해 북한 외부에 있는 목표들의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통해 사이버 안보를 약화하는 중요한 활동에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진혁은 2016년 2월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사이버 기술을 사용해 8,100만 달러를 불법 이체된 사건과 2017년 5월 워너크라이 공격에 사용된 랜섬웨어 사건 등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도 가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진혁이 조선 엑스포 합작회사를 위해 일했었다며 북한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이 회사 역시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진혁과 공모자들은 이런 악의적인 행동을 북한과 중국 그리고 다른 곳들에서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영주권자, 미국 내 사업자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한편 재무부는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감 있는 나라가 이행해야 할 의무에 부합하지 않게 파괴적이고 해로운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또 법무부가 이날 박진혁을 기소하는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언론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행위에 대해 북한인을 기소하고 제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 등을 저지른 북한인을 고발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으며 북한 정부가 연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가 6일 사이버 공격을 통해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혐의로 북한인 박진혁을 로스앤젤레스 LA 연방법원에 고발했습니다. 법무부는 박 씨가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돈을 빼내고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에도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시 윌키슨 검사는 L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공개된 고발장은 박진혁을 특정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음모와 북한 정부의 범죄 연루 증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riminal complaint unsealed today specifically charges Park Jin-hyuk. But the complaint also alleges a wide-ranging conspiracy.
이어 행적을 숨기려는 북한의 시도와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북한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72장의 진술서는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개인들이 이 범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Despite their attempts to cover their tracks and despite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claims that it was not involved in these crimes.
그러면서 미 연방 수사국 FBI는 공모자들이 북한의 IP 주소를 사용한 움직임을 포착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진혁을 포함한 공모자들이 이 주소를 통해 개인 이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In some instances, the FBI was able to trace the conduct back to a narrow band of IP addresses assigned.
아울러 공모자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위해 사용한 하나의 이메일 계정이 북한을 대리해 사업을 하는 북한 당국자에 의해 사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키슨 검사는 북한이 배후인 음모가 미국과 영국의 언론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전 세계 은행들을 상대로 절도 행위를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마비시키고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한 말에어 워너크라이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orth Korean-backed conspiracy attempted to crush freedom of speech in the U.S. and the U.K.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제니퍼 분 FBI 특별수사관은 이번 조사가 수년에 걸쳐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interviewed more than 200 individuals. We have served more than 100 search warrants. We have collected more than
그러면서 그동안 200명 이상을 인터뷰했고 100건이 넘는 수색영장을 발부했으며 600여 개의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국적의 박진혁은 북한 정부의 대리회사에서 근무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 그는 역사상 가장 피해가 큰 컴퓨터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Defendant Park, a North Korean citizen, was a computer programmer employed by a front company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아울러 지난 6월 8일 박진혁에 대한 체포영장이 LA 연방법원에서 발부됐고 그를 도피 중인 용의자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알려진 박진혁의 소재지는 북한이며 과거 중국에서 IT 관련 일도 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윌키슨 검사는 이번 고발이 실제 처벌 의도보다는 상징적인 조치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진혁은 북한에 있고 미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은 맺어지지 않았다면서도 법무부의 힘은 광범위하게 미치고 기억력은 오래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From our information, Park is in North Korea and there is no extradition treaty with North Korea. However, the Department of Justice has
아울러 법무부는 박진혁이 체포되는 날을 완전히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고발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인 해커가 미국 군수회사에 접근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사이버 공격으로 이런 시도에 나섰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 법무부가 6일 법원에 고발한 북한인 해커 박진혁은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장 5년형에 해당되는 컴퓨터 사기와 남용 공모, 최장 20년형에 처해지는 통신금융사기 공모 혐의입니다. 이날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세 고발 내용에 따르면 박진혁은 소니 영화사 해킹과 방글라데시 은행 절도, 그리고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이외에도 다양한 불법 활동에 가담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진혁은 록히드 마틴을 포함한 미국의 군수회사 여러 곳에 스피어 피싱 공격을 가했습니다. 스피어 피싱은 이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캐내는 공격을 뜻합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박진혁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계약을 담당하는 록히드 마틴에 대한 공격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다음 주 한중일 세 나라를 방문해 북핵 문제를 논의합니다. 국무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대표가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각국 당국자들과 만나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임명된 비건 대표가 아시아를 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비건 대표가 서울에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회동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한국 정부 특사단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북한의 진정성에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이전 약속과 다를 바가 없다며 비핵화를 지연시키는 말보다 행동을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김정은이 한국 정부 특사단에게 전한 말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I don't know what faith Kim Jong-un has in Trump. I'm glad we're talking.
공화당 중진인 그레이엄 의원은 6일 VOA 기자 만나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밝혔다며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과 대화하고 있어 기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전에 없었던 방식의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화는 위험이 높거나 아니면 보상이 높은 둘 중 하나의 성격을 가졌다며 자신이 바라는 것은 북한의 핵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김정은이 한국 정부 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한 데 대해 비핵화를 더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I see it as further delay because so far there's been no movement forward. It's nice to hear him say that he wants to, but we haven't seen anything.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비핵화를 원한다는 말을 들어줬지만 북한은 이런 말과 일치하는 행동을 아직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말뿐인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비 소속인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 의원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약은 바로 이전 약속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No, no more than the last one was. I don't think it was a real commitment. I've never believed that they would commit to denuclearization. Maybe a freeze, but not denuclearization.
이전 약속도 진정한 약속이 아니었으며 자신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가능성은 있지만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고 믿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또다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면 이전 약속과 동일하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상원 군사위원장인 제임스 이노프 공화당 상원 의원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라는 비핵화 시간표를 언급한 것은 비핵화 진정성에 매우 모순되는 행동이라며 북한의 의도를 경계했습니다.
If he were to give a timeline, that would be really contradictory over the wise thing to do if he were sincere about it.
김정은이 비핵화에 정말 진지하다면 비핵화 시간표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김정일이 상대해보지 못한 과거와는 매우 다른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ll, he doesn't have a history of sincerity. But I've felt because of the nature in the way that President Trump When he confronts threats.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보복하는 방식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매우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은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시리아 사례에서도 봤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로 물러나 레드라인을 넘은 이유를 묻는 방식으로 위협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다짐을 받은 건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세부 합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 관계에 흠집을 내려는 북한의 의도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소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대했던 디테일이 결여돼 새로울 것은 없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특사단의 방북 성과에 대해 미국의 전직 외교당국자들이 내놓은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한 점, 비핵화 의지를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제는 상세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건 세부 조치들이라는 지적입니다.
Visit of the security advisor, South Korean security advisor ahead of MIS. I think it was very, very positive, and the comments are positive from Kim Jong Un. But the particulars have to be worked. Everything is.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특사단의 방북을 올바른 길로 향하는 과정으로 풀이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y're getting together, I think, can move. Move it in the little steps that are necessary. I mean, they're not going to.
코브 전 차관보는 이번 방북 결과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을 진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이 보였다는 비핵화 의지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며 새로운 것을 찾자면 메시지의 전달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eeds, not words, are going to be the measure of success here. And let's be very clear, the North Koreans have been saying that they're willing to denuclearize since at least
약속한다는 등의 말은 특사단 방북의 성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적어도 지난 1991년부터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그동안 해온 말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게 리스 전 실장의 진단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이 특사단의 발표처럼 비핵화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북한의 의도인지를 보려면 역사가 말해주듯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History would tell us that we need to test this, that we need to see whether or not that is what the North Korean leader intends.
이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중일 3개국 순방에 나선다며 그의 행보는 미국에게 북한의 정확한 분위기를 파악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다면서 북한이 합의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와일더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를 실현할 뜻을 밝힌 데 주목했습니다.
He is trying to indicate that he's ready to negotiate. But of course what we know about Kim is that
답보 상태를 보이는 미북 협상에 대해 김 위원장이 협상 시작 준비가 됐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와일더 보좌관은 그러면서 끝맺음 시점을 정한 데 주목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을 향한 로드맵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종료 시점은 그저 종료 시점이라는 말에 그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양측이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남북 간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선언에 대해서는 제재 위반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양측 간 소통 목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진단했습니다.
I think intellectually, generically, I think most people would, you know, would say communications are good, and that's why we need to do.
하지만 와일더 보좌관은 한국 정부는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 South Koreans need to continue to be very careful and cautious in what they do, because we have seen that the North Koreans.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분열을 적극 조장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여는 것이 혹시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본 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문제는 미국과 한국이 공동의 목표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지 여부라며 지나치게 밀접한 남북관계가 자칫 미한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미북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 협상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리스 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앞장서 모든 것을 주도하기 원하는 성향인 만큼 김 위원장과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선호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 품목인 북한 석탄이 어디론가 계속 향하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석탄 항구들을 드나드는 선박이 늘었고 쌓여있는 석탄의 양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함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을 취급하는 북한 남포항은 한 달 사이 여러 척의 선박들이 드나들었습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한 달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7일 단 한 척의 선박이 포착됐던 북한 남포 석탄 항구엔 지난달 10일 선박의 숫자가 두 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12일에는 이 중 한 척이 떠났고 17일엔 같은 자리에 길이가 150m에 이르는 더 큰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선박은 적재함이 열려 있었는데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정색 물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위성사진에는 적재함이 열려있던 선박은 물론 지난달 7일부터 포착된 선박까지 모두 사라졌고 27일엔 적재함이 4개인 145m 길이의 또 다른 대형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이 선박은 이달 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자취를 감췄지만 대신 동쪽 부두에 적재함을 열고 있는 또 150m 길이의 선박이 자리했습니다. 이어 가장 최근인 5일자 위성사진에선 단 한 척의 선박도 없이 항구 전체가 텅 빈 모습이었습니다. 관찰 시점을 더 넓혀보면 이 항구에서의 움직임이 7월 말에 접어들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석탄을 주로 취급하는 남포항구에서는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 사이 배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후 6월까지만 해도 단 한 척의 선박도 포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7월 24일부터 대형 선박 두 척이 나타났다 사라진 뒤 8월에 접어들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역시 석탄을 취급하는 인근 항구 송림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송림 항구에는 지난달 11일 적재함 속이 까맣게 보이는 대형 선박이 위성사진을 통해 발견됐는데 이 선박은 며칠 뒤 떠난 듯 16일 사진에는 해당 부두가 비어 있었습니다. 과거 송림 항구에서 선박들의 모습이 사실상 포착되지 않았던 점을 미뤄볼 때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러시아를 거쳐 한국에 유입된 석탄의 최초 선적지였던 원산에서도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원산 일대를 촬영한 플래니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지난달 25일까지만 해도 석탄 야적장 바로 앞에 정박한 한 척의 선박이 발견되지만 1일 이 자리에는 어떤 선박도 정박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석탄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트럭들의 움직임이 일부 포착됐고 인근 석탄 야적장에 쌓인 석탄의 양에도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석탄 부두 바로 옆에 또 다른 선박이 선적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붉은색과 하얀 모래 색상의 광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색깔만으로 광물의 종류를 판단하긴 어렵지만 붉은색은 철광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석탄은 물론 모든 종류의 북한산 광물에 대한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성사진에서 확인된 선박들이 석탄을 적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움직임이 실제 북한산 석탄에 대한 불법 수출과 연관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ne thing to remind ourselves is that coal, internally they will move some by.
운송 수단이 여의치 않은 북한은 내부로 석탄을 운반할 때도 선박을 이용하지만 이는 일부일 뿐 상식적으로 외화벌이를 위한 석탄 운송이 더 많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브라운 교수는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석탄 수출은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런 방식의 밀수출은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가 이용 계획을 밝힌 북한 나진항에서도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일부 포착됐습니다. 앞서 안드레이 타라센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주지사 대행은 5일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연해주에서 석탄을 실은 첫 번째 열차가 나진으로 떠났다며 나진항을 석탄 환적기지로 이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BOA 확인 결과 나진 항구에 쌓여있던 석탄의 양은 지난달 11일, 19일, 27일, 이달 1일에 걸쳐 계속 달라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의 첫 번째 열차가 도착하기 이전부터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안보리는 북한 석탄에 대한 수출 금지를 결정하면서 나진항을 경유하는 러시아산 석탄 수출을 예외로 한다는 면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이 규정을 이용해 북한 항구를 거쳐 한국에 석탄을 수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을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 규정을 발표하면서 무산됐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에 다시 인권 문제가 빠진 것은 근원적인 실책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인권담당 관리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민주주의 가치와 정체성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북 특별 사절단의 방북 결과에 인권과 인도적 사안이 다시 빠지자 미국의 전문가들은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6일 VOA에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려는 한국의 노력이 인권 사안을 무시하면서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focus on improving relations should not go so far as to ignore the human rights issues.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인권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인권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대북 협상의 일환으로 인권을 다루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크에서 인권에 관해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지, 인권에 관해 무엇을 제기할지 그 방향은 잡았는지, 아니면 인권이 그저 북한 정권을 화나게만 하는 불편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The question is, behind the scenes is something happening? Is there a sense of direction in terms of what we're going to do on human rights?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 역시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것인지, 아니면 인권을 언제 어떻게 미북 협상에서 제기할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재승인법이 명시한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인권에 관한 관심과 동력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 사절단이 다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은 건 근본적인 실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uth Korea is making a fundamental mistake in setting asid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ssues.
남북 대화에서 인권과 인도적 사안을 제쳐두는 건 한국의 가치와 정체성, 국가 이익을 무효화시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위상과 강함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자본기업, 표현과 정보, 이동의 자유, 법치주의에 있다며 전 세계가 목격한 이런 한국의 강점을 북한이 찾도록 하는 게 한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체제 환경이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궁극적인 인권 상황의 변화 없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t really will not succeed. Will not succeed because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ffects all the issues that North and South Korea will speak of.
북한에 대한 접근성과 공정한 법치, 노동자의 권리 보호, 사유재산 보호 등 기본적인 인권 개선이 수반돼야 남북관계와 경제협력도 성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아울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자 6명의 석방이 남북협상에서 계속 빠지는 건 여행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하지만 북한의 인권 사안을 국정과제,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인권 이슈를 절대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인권을 희생시켰으면 안 됩니다. 그 전에도 사실 30년 동안 핵과 장거리 미사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을 계속 희생시켜왔지만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한 번 좀 다른 방식으로 도전해보면 안 될까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이 어떤 것인지 알아내고 싶은데요. 그러한 정책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나도 보이진 않습니다. 인권 이슈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스칼렛 총장은 이어 인권을 계속 제쳐두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면서 외부의 비난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을 두둔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이슈를 악용한다. 저쪽 입장이 그러는데요. 우리가 뭐 대북 협상할 때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을 할 때 인권 이슈를 거론하지 않으면 바로 그러한 주장을 강화시키게 되거든요.
또 남북한 특수성을 이유로 유엔이 규명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계속 눈을 감으면 한국의 국제 위상과 유엔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을 무시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그동안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해마다 채택해온 북한인권결의안의 의미를 약화하고 추가 채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고무하기 위해 트위터에 계속 김정은 위원장을 미화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는 미국과 한국이 비핵화와 관계 개선에 집중하면서 북한 내 결핵 환자 지원 등 인도적 사안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며 마크에서라도 인권과 인도적 문제를 북한 정부에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평양 인근에 세워졌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조립시설이 완전히 해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흘 만에 조립했던 전례를 비춰볼 때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들어섰던 미사일 조립시설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 최근 민간위성에 포착됐습니다. VOA가 입수한 고화질 민간위성 사진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이달 1일 조립시설이 있던 자리에 천으로 보이는 물체만 놓여 있을 뿐 어떤 건물이나 건축 관련 자재도 없었습니다. 또 같은 장소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서도 고층 시설에서 나타나는 그림자 등이 전혀 포착되지 않는 등 이 시설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7월 이 시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공사용 구조물이 세워지고 대형 천이 씌워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해체 작업에 의문이 제기됐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에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는 구조물이 일부 남아있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 위성사진을 통해 관련 구조물이 모두 없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시설에 대한 해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니칸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도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분석을 확인했습니다.
Well, this is the area that in previous coverages had a entryway.
현재 이 부지에 남아있는 건 구조물을 둘러쌌던 천 혹은 플라스틱 재질의 물건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일을 추가적으로 벌여왔는지 모르지만 구조물은 없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센 연구원은 이 구조물이 과거에도 3일 만에 지어진 적이 있으며 또 올해에만 두 차례 없어졌다가 다시 등장했던 만큼 다시 세워질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을 이 시설을 이용해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한 뒤 곧바로 발사했었습니다. 이후 VOA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탑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구조물이 완성되기까지 불과 3일이 소요됐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2일 위성사진에는 조립 건물이 발견되지 않지만 이틀 뒤인 14일 같은 곳을 찍은 사진에는 검정색으로 보이는 건물과 함께 북서쪽으로 그림자가 선명했습니다. 이후 15일 완성된 형태의 구조물이 확인됐습니다. 또 빠른 설치와 해체 작업이 가능해서인지 북한은 올해에도 최소 한 차례 이 건물의 해체와 설치를 반복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월 25일 위성사진에선 이 조립시설이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 3월 9일 사진에선 건물에 맞닿은 작은 구조물만 남긴 채 사라졌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6일 성명을 통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한이 추가적으로 신뢰를 쌓고 화해하는 동력과 노력을 지속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추가 진전이 이달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는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 특사단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26도. 신의주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2도. 강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낍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 26도. 개성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7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구름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 26도. 장전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24도. 삼전은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겠고 서해는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9월 8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인도네시아 꼼바스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문제는 정상 간 합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것으로 관련 국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정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7일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특사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면담하고 10일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찾아 아베 신조 총리를 예방합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6일 전화통화를 갖고 방북 결과를 설명했던 정 실장은 10일 다시 볼튼 보좌관과 통화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유엔의 대북제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의 해상정찰기 3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파인 호주 국방장관은 7일 성명을 통해 AP-3G 오리온 해상정찰기 2대를 해상감시 활동을 위해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조치는 북한과 연계 네트워크 간의 불법 무역과 제재 회피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호주의 강경한 대처의 연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는 올해 초에도 정찰기 한 대를 일본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도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선박들을 감시하기 위해 북아시아 국제수역에 공군 P-3K2 해상 초계기 한 대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는 미북, 남북 대화를 환영하지만 북한이 국제의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안보리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정찰기 3대는 모두 일본 오키나와에 위치한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일자리 20만 1000개가 추가됐다고 미 연방노동부가 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8월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3.9%로 나왔습니다. 실업률 3.9%는 50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8월 일자리 증가세는 전문, 사업 부문이 주도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지난달 일자리 5만 3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에서는 매달 평균 51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광산 업종에서는 일자리 6천 개가 추가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10센트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래 월간 상승폭으로는 가장 큽니다. 미국 내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 1년 동안 약 2.9% 상승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와 이란, 터키 지도자들이 7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갖고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깊이 개입한 세 나라 정상들의 이번 회담은 시리아 정부가 반군의 마지막 거점인 서북부 이들리브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예고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3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에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을 지지하고 있는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민간인 대학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들리브 민간인들이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있는 테러 조직들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시리아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테러 조직을 소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국 정상들이 공격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는지 군사작전이 임박했는지는 현재로서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7일 전격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아프간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과 동행한 매티스 장관은 카불에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회담하고 아프간군과 미군, 북대서양 조약기구 관계자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아프간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현재 화해가 더 이상 신기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론들은 미국이 지난 7월 카타르에서 탈레반 인사들과 만나 휴전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지만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